자, 오늘 읽으신 48장 36절에서 47절. 자, 오늘로서 이제 모압의 심판이 끝이 납니다. 내일은 이제 암몬 심판이 또 계속되고요. 36절에 보시면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이유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나나 너나 그들 이런 게 나오면 누군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나는 누굴까요? 이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모압의 재물이 없어지는 그 부가 그 풍성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대요. 자, 피리의 소리를 낸다는 것이 이게 즐거운 소리일까요? 슬픈 소리일까요? 슬픈 소리입니다. 슬픈 소리. 영어 성경을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한글로 해놓으니까 이게 피리를 불어서 즐거운 소리를 내는 건지 이 느낌이 잘 안 오죠. 안 오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모압을 바라보며 슬픈 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자, 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죠. 예언을 자꾸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선포하는 그 선포 내용이 오늘 나온 내용 본처럼 이 심판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볼 거 아니에요. 얼굴을 다 봅니다. 하, 망한다 막 이야기하는데 이 예레미야 얼굴이 막 눈물이 젖어 있어. 그 슬퍼. 그러면은 하나님이나 아니면 예언자가 선지자가 이 심판을 선포하는 걸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느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예레미야가 저렇게 울면서 저렇게 막 울면서 저 심판을 선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심판을 선포하는 걸 즐거워하는 건 아니시구나. 이게 느끼겠죠. 그런데 만약 반대로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해요. 근데 얼굴 딱 보니까 얼굴 막 즐거워, 막. 재미있어 죽겠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압에게 선포할 때,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할 때에 막 슬피 울어요. 또 자기가 그걸 소식을 들을 때에 슬퍼할 것을 이야기하면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47절을 보세요. 47절 끝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여기까지. 더 이상 모압을 뭐 멸절시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모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37절. 수치의 상징, 대머리가 되었다. 대머리가 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요즘 쓰는 말에 남자가 이렇게 결혼할 때 남자를 고를 때 이야기하죠. 키가 작은 것도 용서가 되고 돈이 없는 것도 용서가 되는데 대머리는 용서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밌는 말로 하는 농담인데요. 우리나라하고는 이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머리에 대해서 특별한 게 뭐 그런 게 없는데 이 고대 근동에는요, 대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수치의 상징,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머리가 풍성해요. 그리고 뭐가 있죠? 수염이 있잖아요. 엄청 길어요. 구린나루를 길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걸, 이걸 일반적인 패션의 패션. 그런데 남자가 머리가 확 밀어버리고 수염이 다 잘려버렸어. 그러면 아주 특별한 고난과 부끄러움, 수치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다.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엄청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자, 지붕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요르단이나 이런 고 지역의 고대 근동에 지금 중동지방에 집을 이렇게 영원을 찍은 걸 보면요. 지붕이 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더우니까 사람은 보통 밑에 자지만 지붕으로 다 연결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면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깬다. 자, 이게 그 권사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일하다 보면 그릇이 잘 깨지기 쉬워요, 잘 안 깨져요. 자칫하면 깨잖아요. 요즘은 뭐 안 깨지는 그릇도 있긴 하지만은 조금만 놓치면 툭 부딪히면 이가 탁 나가요. 그래서 그릇같이 깬단 말은요 쉽게 깨버린다. 너무너무 쉽게 당한다는 거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죠? 쉽게 다루잖아요. 이 모양이 왜 이래? 이 색깔이 왜 이래? 하다 보면 가장 먼저 깨진 게 뭐예요? 안 아끼는 그릇이 먼저 깨지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다. 39절을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다.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독수리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독수리 보신 적 직접? 뭐 직접 봐봐자 그 새입니다. 새. 새고 별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제가 아는 청년 중에도 두 발 달린 짐승을 무서워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닭만 봐도 무서워해요. 비둘기 보면 기겁을 합니다. 그럼 독수리면 더 무섭죠. 그런데 저는 공포증이 전혀 없어서 뭐 독수리가 있든 뭐 새가 지나가든 뭐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뭐 독수리가 뭐 어땠어. 독수리가 날개같이 와서 뭐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 입장이고. 이 비유는 독수리에게 사냥을 당하는 들쥐나 작은 토끼 이런 짐승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라고요. 어떨까요? 이게 독수리 위에서 딱 보고 이렇게 내리꽂히는데요. 오는 소리를 못 들어요. 정말 무섭게 갑자기 확 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실 때에 사냥당하는 들짐승이 아무것도 모르다 갑자기 잡혀가서 죽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모압이 심판을 당한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는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상고를 당하는 애를 출산하여 있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는 못하리라. 거슬러 자만하였다. 자 이유는 남유다를 비방하면서 남유다를 비방하며 동시에 하나님도 비방했던 부분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4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칠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3종 세트로 볼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 빠졌더니 아예 못 빠져나오게 올무에 묶여버리는 거죠. 44절에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다.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뭐냐면 한 해 두 해입니다. 그럴 때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이제 비유하는 거죠. 설명해 줍니다. 45절 도망하는 자들이 왜 도망합니까? 두려우니까. 도망했더니 헤스본 그늘 아래 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함정이어서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도망간 곳에 불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헤스본에서 나왔는데 시온 가운데 불길이 시온 가운데 올무에 걸려버리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그래서 불이 나서 불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런데 45절에 보면요 모압의 살적이란 말이 있죠. 자 살적이 뭘까요? 이제 말 쓰는 말 그냥 쓰지는 않는데 한 번씩 글에 나오는데 잘 몰라요. 자 저를 보세요. 자 귀가 있죠. 귀가 있고 눈 사이에 보면 이게 움푹 들어간 데 있죠. 이게 푹 들어가면 만지면 이게 맥박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요게 관자놀이에요. 그런데 관자놀이와 요 귀 사이에 요 머리 털 쭉 나오는 거 요거. 요게 살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머리 살적을 이걸 우리는 잘라버리고 이제 수염을 깎으면 이게 잘리게 되는데 그냥 기르게 되면 이게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턱수염과 구레나룻이 귀 옆으로 해가 쭉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을 살쩍이라고 해요. 그리고 떠드는 자들, 즉 허풍쟁이의 정수리, 정수리가 어디입니까? 이 꼭대기, 꼭대기. 애들, 아이들 태어나면 여기 뼈가 없는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보통 숨구멍이라고 하는데 숨구멍이 아니고 숯구멍이에요. 숯구멍. 이게 정수리인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불이 나가지고 이 살쪽에 있는 머리털이 확 타버리는 거예요. 또 머리 위에 있는 여기 숯구멍이 있는 정수리는 여기에 불에 확 타버려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에 거슬리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 몇 번 이렇게 불난 걸 신고해 본 적이 있는데, 119에 신고해서 불났다고 신고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불난 걸 이렇게 보면요. 그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뭐, 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 때문에요. 정말 이 머리들이 다 거슬러서 나옵니다.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됩니다. 모압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46절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세의 백성이. 자, 왜 그모세의 백성일까요? 이들이 신이 그모세예요. 잘 사니까, 보도농사 잘 되니까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모세의 백성이 망하였구나.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다. 자, 모압의 심판, 심판 맞구나. 이게 아니고요. 자, 크게 한번 봅시다. 남유다도 심판 받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처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서 주위에 있는 나라도 심판해요. 근데 왜 심판하죠? 남유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모압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했고 그 다음에 교만했다. 그래 나쁜 짓이긴 하지. 그런데 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아 하나님 이스라엘 다 통치하시니까. 자 그것도 틀린 게 아닌데 조금 부족해요. 왜 심판하실까를 물어보면 자 남유다도 심판받고 주위의 여러 나라 열방도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심판받는 이유도 사실 비슷해요. 뭐죠? 우상 숭배와 교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출애굽이 나오잖아요. 제사장 나라예요.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 부름받았죠? 그럼 주위 나라들은 뭘로 부름받았어요? 예배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심판받는 것이고 주위 나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내용이 비슷해요. 교만과 우상숭배예요. 교만, 남유다도 교만하고 그리고 동시에 또 우상숭배 똑같아요. 사실은 제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도 다른 여러 나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 이 남유다를 괴롭혀서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기보다는 정확하진 않은 거죠. 정확한 이유는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또 다른 여러 나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남유다와 그리고 예레미야에 나오는 열방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 때마다 부르게 되는 거 있죠.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영과 진리란 말이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럼 구약시대는 어때요? 신명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법, 출애굽기 예배법, 레위기 예배법 다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른 지식으로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느냐. 사실은 예레미야 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거죠. 자, 기도 제목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